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머니 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감동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식을 희생적으로 키우신, 사랑으로 키우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를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밥상 차려 먹여주시고 키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가장 흔한 철새는 제비였습니다. 꽃 피는 봄이 오면 제비가 강남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요. 보통 제비들은 사람 사는 집 처마 안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서 살았는데 한 번에 알을 3개에서 한 7개 정도 낳았습니다. 알을 낳은 지 2주쯤 지나면 새끼들이 알에서 부화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미는 더욱더 바빠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먹이를 구하러 돌아다닙니다. 어미가 어렵사리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둥지로 돌아오면 새끼들은 모두 이 노란 열 있는 힘껏 이제 쫙쫙 벌리면서 먹이를 달라고 나 먼저 달라고 그래 짹짹거리면서 이제 엄마에게 이제 달려들게 되죠. 그 자식들의 모습에 어미 제비는 자신을 돌볼 시간도 없이 잡은 먹잇감을 재빨리 이제 그 새끼들의 입안에 차례로 넣어주고 주린배를 움켜쥐고 다시 먹잇감을 찾아 날아갑니다. 그렇게 갓 태어난 새끼들은 어미 끊임없는 밥상을 받으면서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제비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제비들 중에 그 어떤 제비도 어미 없이 혼자 큰 제비는 일도 없습니다. 어미가 먹을 것을 주며 키우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미 제비가 새끼들이 성장할 때까지 부지런히 먹을 것을 날라다 그 새끼들의 입안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한국에는 냉장고 있는 집이 많지 않았어요. 냉장고가 없었기에 집에 먹을 것을 오래 쌓아두고 살 수 없었고 쌓아두고 살 만큼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시장 봐서 그날그날 필요한 먹거리를 이제 사가지고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은 마치 제비 새끼들 모양으로 어머니가 오는 시간을 그래서 기다려 먹을 빼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시장 보시고 들어와 이제 밥상을 차려주시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서 입을 크게 쩍쩍 벌려가면서 개눈 감추도 그렇게 음식을 먹어 치웠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 한 끼 식사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른 아침 일어나셔서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상 차려 차려 먹여주셨고 점심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어머니가 마련해 주신 하루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밥상을 받아 먹어가면서 이제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이제 지혜가 자라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머니 없이 혼자 큰 사람은 일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루 삼시세끼 응애응애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모유부터 시작해서 밥상 차려 먹여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오늘까지 제대로 건강하게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스스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어머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 가난한 여인에게 어머니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귀신 들렸다는 말은 실성했다, 정신없다, 그리고 자기 의지로 자기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사람 구심하면서 살 수 없지요. 현재의 삶도 고달프고요. 미래도 절망적입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미 24시간의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보살핌 없이는 사람들 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정신없이 헤매이다가 길에서 죽을 판입니다. 어미는 이 딸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놀잇감이 된 이 딸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때 이 어미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아, 이런 깊은 소식이 없어요. 아무 데서도 이 딸을 고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딸을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이보다도 깊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로 오시게 되었다 했습니다. 딸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어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딸이 어미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렇죠? 귀신 들렸잖아요. 그리고 어미는 귀신 들린 딸을 제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 어미를 뿌리쳐버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나 다 필요 없어. 집을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어미 가슴은 썩어 들어가요. 근데 이 딸을 잡아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말 정말 되게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미는 혼자의 몸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지요. 어쩌면 자기 인생에 다시는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잡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그 기회 앞에 부끄러움도 있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기서 가나안 여자 하나가 소리질러 주 다윗의 자손 내 딸이 라는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자가 소리질러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지르는 것은 이것은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아, 뭐 오늘날도 뭐 흔한 일은 아닌데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죠.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거는 거의 이제 잘 금기시되는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행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척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어떤 여성이 사람이 많은 데서 뭐 몰 같은 데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두가 다 쳐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부끄러움을 무릅써야지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소리 질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둘째, 또 뭐가 힘든 일이냐면 여인이 남자에게 먼저 말 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욱더 그랬었지요. 정숙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셋째, 상대방은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 남자에게 소리 질러 말을 걸 뿐만 아니라 소리질러 자신의 딸을 구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작은 용기는 아니었습니다. 처녀 때 같았다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이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였던 예수님은 이 이방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셨습니다. 말을 대꾸도 안 하셨던 거예요. 분명히 말을 들으셨을 텐데 그냥 뭐 본체만 제 아는 체를 안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상대가 대꾸가 없으면 말을 안 하면 아, 이 사람이 나하고 말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우리가 그냥 쉽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생각이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잘 알아듣고 말하지 않으면 잘 알아듣고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 어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예수님을 뒤따라다니면서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여성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계속 우는 소리로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만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서들처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몰려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몰려드는 사람을 아마 통제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의사들을 만나러 가면 리셉션리스트들이 스케줄을 만들어서 순서대로 의사와의 면담을 시간 약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도 그런 역할을 열두 제자들이 막 몰려드는 사람이 사방에서 몰려드니까 사방으로 이제 예수님의 바리케이트 치고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면담해가지고 먼저 1차 면담해서 예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만 데려오는 그런 안내자의 역할, 리셉션리스트의 역할을 갖다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모두가 다 사연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연들을 듣고서 이 제자들이 먼저 1차적으로 잘 분별해서 자기들 수준에서 해결될 사람들은 다 내보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이제 바르게 친 대로 그 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여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날 의사 만날 때 이렇게 연상하면 쉽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 들도 처음에 이런저런 말로 달래서 이 가난한 여인을 보내려 했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이방 여인과는 대화하지 않아요. 당신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은 우리 선생님 만나기는 힘들 거예요. 그냥 돌아가세요. 뭐 말해도 안 되니까 지금 너무 바쁘세요. 만나주지 못할 겁니다. 지금 너무 피곤하세요. 쉬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십시오. 막 이렇게 등등의 말로서 이 제자들이 얼마나 뭐 다 건장한 청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이 여인을 갖다 힘으로 몰아내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얘기하는데 이 건장한 이 그냥 청년들이 장년들이 그 딱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으니까 그 안에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하고서 자기를 돌려보나가도 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고 매달리는 이 여인에게 나중에는 이제 뭐 지성이만 감천이라고 하나요? 하늘도 감동할 정도인데 이 남자들이 이 아무리 밀어내도 안 되니까 이 제자들 그만 질려버렸죠. 그래서 이 여인의 끈질긴 간청에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된 제자들은 나중엔 그냥 그 여인과 한편이 돼가지고 주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예수님, 아, 저희 여인이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귀찮게 하는데 한번 그냥 만나주시고 보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는 막 제자들이 간청을 하게 돼요. 그러자 예수님은 원론적인 오르신 말씀 또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을 통해서 올라온 이 여인의 청을 예수님께서는 정중하게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안 고쳐준다, 안 해준다,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여인이요 틈새를 발견하게 돼요. 주님과의 사이에서 자리를 가로막고 서서 중간 역할을 하던 이 제자들이 건장한 제자들 넘어설 수 없는 남자의 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자기에서 몸을 딱 돌아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쓴 거예요. 자기 앞길이 열린 겁니다. 말하자면 그가 그 작은 틈새, 그러니까 물렁해진 틈을 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쏜살같이 달려들어가서 바로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절하면서 간청했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거절 26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사실 이보다도 더 완강한 거절은 없어요. 어떻게 말해야 더 완강한 거절인가요? 이보다도 더 완강한 거절은 없어요. 처음에는 침묵, 그리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나가겠다. 뭐 이것도 완강, 거절이긴 완강한 거절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26절 말씀은 이보다도 더 강력한 거절은 없을 거예요. 좋은 말로 하니까 이게 막 돌아서지 않는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심한 욕설로 내쳐줘. 아주 모욕을 해가지고 더 이상 창피해서라도 못 있게 욕설을 해서 내쳐준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개에게, 이건 진짜 믿어지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를 입에 올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어미의 말은 더욱더 놀랐습니다. 더욱더 믿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챙겨서 나는 내 딸 밥상 차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챙겨서 나는 내 딸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미의 심정입니다. 이 여인은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뒤쫓으며 소리지르며 자기 체면과 부끄러움을 모두 내려놨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아빠랑 같이 오지 않고 혼자 왔는지 알 수 없어요. 어쩌면 혼자 사는 여인일 수도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그냥 자기를 다 내려놓은 겁니다. 세상 여자 혼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부끄러움을 내려놔야지 혼자서 애 키우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포기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절을 하면서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개와 동일시하면서까지 자기를 완전히 그냥 버렸어요. 그냥 딸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거절했다고 돌아선 게 아니라 두 번, 그리고 3, 4번 완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어미는 자식을 구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해, 참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한다면, 저는 사실 시험 받지 말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문제를 모른다. 뭘 그렇게 시험 받을 게 많은가. 사랑은 자존심 세우는 건 사랑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자기 밖에는, 이기적인 욕망 밖에는. 참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정말 너무나 눈물겨운 사랑이라기보다도 충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어미들의 마음에 자식 사랑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미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거든요. 그 희생이 진짜 오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개하고 이렇게 그냥 아이덴티파이 하면서까지도 자녀를 구, 이게 진짜 충격 아닙니까? 그냥 눈물겨운 사랑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미는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요. 여성으로서의 그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자존심과 때로 자신의 미래와 꿈, 희망까지도 포기합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요, 정말 기쁜 소식 우리 교회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 여러 아기들이 태어났잖아요. 여성은 아기를 낳기 전과 낳은 후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우는 것은 소쩍새만이 아닙니다. 여성의 아이 낳는 과정은 완전한 자기 부인과 같습니다. 10달 동안 배 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뱃살이 다 터지고요, 아름다운 몸매는 사라집니다. 입덧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아이 낳는 과정은 완전히 자기 몸이 부서지는 경험입니다. 모든 수치심과 자존심을 내려놔야 애 낳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 과정입니다. 내 아이 살려주세요. 아, 비명을 지르면서 온 힘을 다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 낳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이 낳은 후부터는 그 아기를 삼시세끼 밥상 차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몸빼바지 입고 뛰어다닙니다. 처녀와 애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귀신 들린 이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버지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봤어요.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버지였다면요. 아버지였다면 아마도 제자들이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냥 돌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은 이방인 안 만나요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기분은 나빴겠지만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버지였다면 예수님께 나와 그 틈새를 보고서 뛰어들어가서 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같으면 그냥 밖에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바리케이트 치고 제가 들어가서 아버지 예수님께 한번 얘기해보고 나오겠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 뒤를 쫓아 들어가서 엎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 같으면 밖에서 얌전하게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같으면 예수님께 개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쩌면 예수님 멱살 잡았을지 몰라요. 그냥 그 즉시 뭐라고? 네. 네가 진짜 의사면 다야? 멱살 잡았을지 몰라요. 아버지 같으면. 사실 오늘 본문 귀신 들린 딸을 든 가나안 여인의 모습은요, 마가복음 9장의 변화산상 아래에서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둘 다 귀신 들린 아들, 딸을 둔 부모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좀 다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요, 예수님께 나와서 비슷한 얘기예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구했거든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개라고 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에 주님이 그냥 막바로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할 수 있거든 도대체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질책을 했지요. 야단쳤어요. 다행히 그 아버지가 자기 잘못을 곧 깨닫죠. 그때서야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안 되겠구나. 소리를 나중에 질러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기도했어요. 똑같은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와 아빠가 뭔가 많이 다르다는 느낌입니다.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처음부터 소리를 지르는데 아버지는 마지막에 가서야 소리 지르고, 엄마는 예수님께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믿음을 인정받아 딸을 고쳤는데 아빠는 없는 믿음을 도움받아서 아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나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엄마 아빠 이야기의 가장 큰 차이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피소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차이? 진짜 놀라운 차이예요. 그건 뭐냐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대상이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은요, 아버지가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아마 아버지가 힘이 세서 그랬나요? 아버지 말은 자식들이 그래도 좀 듣는 편인가요? 멱살 잡아서 끌고 가면 갈 수 있나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은 끌려갔어요, 아버지에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갔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딸은 현장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현장에도 없는 그 딸을 위해서 그 엄마의 믿음을 보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은요, 재미있어요.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자기에게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니는 딸이 어디 있었겠어요. 귀신 들린 딸들은 보통 무덤가를 돌아서 내가 꽃을 이렇게 꽂고요. 실성해가지고 헤헤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겠죠, 아마. 예. 그리고 그냥 무덤가를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혼자서 뭐 하는지 웃으면서 그렇게 실성한 것처럼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감전된 것처럼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부르르 떨면서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니까 무덤을 뛰어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아마 툭툭 털고서 집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후에 엄마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듣지 못했다면 이 딸은 아마 평생 자기 삶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 이유를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요, 귀신 들린 딸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갔고 온전해졌습니다. 아마 이 딸은 자신이 온전해진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를 속였던 아들과 딸들, 그렇게 부모를 속을 속였는데, 근데 자기가 성장해 보니까 결혼해서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막 한때 그렇게 내가 속썩이고 나중에는 정상이 되는 거구나, 저절로 내가 정상이 되는 거구나, 저절로 다 그렇게 저절로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자기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오늘날 세상을 활기차게 날아다니는 제비는 혼자 힘으로 절대 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알을 품어준 존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에서 부화된 후 온전히 스스로 힘으로 날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삼시세끼 밥상 차려 제대로 먹여주고 키워준 어미가 있었습니다. 그 어미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제비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요, 어미 없이 혼자 큰 사람 없습니다. 어미 없이 사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하루 삼시세끼 응애응애 배고파 우는 아이들을 모유부터 시작해서 밥상 차려 먹여주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오늘까지 제대로 건강하게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인간들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저절로가 아니라 저절로 사람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절로가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에게 생명의 빚을 준 사람들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나를 키운 파라른 바람이라고요. 나를 키운 파라른 바람이라고. 그러나 인생을 키우는 파라른 바람이 아니라 시인이 틀렸죠. 어머니입니다. 낳으시고 먹여 키워주신 어머니 희생이 없었다면 나를 키운 파라른 바람이라고 노래했던 그 시인은 그때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노래, 그 시를 지을 때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 글쓰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동시가 있습니다. 한 초등학생의 1년 전 암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리면서 쓴 시였는데 그 제목이 가장 받고 싶은 상입니다. 가장 받고 싶은 상. 가장 받고 싶은 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세 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시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했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 얼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나를 키운 파라른 바람이 아니라 어머니임을 새삼 돌아보며 우리 각자의 각 사람의 어머니, 어머니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입니다. 어머니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3, 4번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을 밥상 차려 먹이고 입힌 그 사랑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살아있지도 않을 것을 생각하며 어머니께 감사를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자녀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자녀분들께서는 꼭 시간을 내셔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어머니를 공경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내 밥상 차려달라고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날 어머니날 구별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어버이날이 한꺼번에 엮여대니까 누가 어버이날을 섬기라고 얘기를 못해, 부모가 다. 근데 어머니날은 누가 나서야 되냐면 아버지가 나서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그게 교육이에요. 산교이고 사람되게 만드는 교육이고 자식에게 반드시 얘기해줘야 됩니다. 어머니 집날 제대로 지키라고. 그리고 오늘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자식들이 듣지 못한다면 요약을 해서 꼭 얘기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오늘 어머니날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꼭 시간을 내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머니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이름 불러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는 거 이걸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귀신 들린 딸이 온전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지금도 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무덤가를 뛰어다니는지 알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부모 속을 썩이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 그 자녀가 온전해져 어느 순간 갑자기 정신이 들고 온전해지는 것이 어머니들의 기도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 눈물 뿌려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어느 천지에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뛰어다니는, 꼭꼭꼭 뛰어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온전해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은 그렇게 온전해지고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돼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새벽 기도에 잊지 마시고 꼭 기도를 하십시오. 정말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새벽에 못 오신다면 하루에 어느 때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어머니들은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아버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어미의 소원 기도를 오늘 성경 본문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머니 날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마땅합니다. 성경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를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 말씀했습니다. 어미 제비의 마음에 새끼 제비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그런 모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에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어미들의 마음에 놀라운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에서 온전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어떤 어려움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위해 보내주시고 그 험한 십자가에서 아름다움과 고상함과 자존심과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와 능력을 모두 포기하시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미쳐 날뛰던 우리 인생이 잔잔해지고 평안해지고 온전해졌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정말 뛰었던 우리의 인생이 오늘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달려가게 됐어요. 우리가 오늘 이처럼 살아서 온전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은혜요, 또한 그 어머니를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늘 어머니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그 어머니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또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어 자녀들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 우리에게 생명 주고 태어난 후부터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삼시세끼 밥상 차려 희생적 사랑으로 양육해 주신 어머님의 은혜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어머니의 은혜를 감사하며 효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어머니의 소원 기도를 들어 자식들을 복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더욱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로 양육하여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